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과 러시아와 회담한 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도 참석합니다. 29일 열리는 국제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30일 확대 회담에 참석합니다. 시리아 정부나 반군 단체들은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존 케르미 국무장관은 29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쿠르츠 장관은 어려운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가 한 편에 있고 러시아와 이란이 다른 편에 있다며 각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29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며 인구 증가를 강력히 억제했지만 현재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의 노동인구는 9억 1,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0만 명이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는 2억 1,2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초에도 부부 가운데 독자가 있으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주 출신의 폴 라이언 의원이 29일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 투표에서 총 435표 중 236표 찬성으로 라이언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184표를 얻었습니다. 45살의 라이언 의원은 17년간 하원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이번에 제54대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그는 의장직 수락 연설에서 하원은 망가졌다며 의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화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29일 오키나와 현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예정지에 가설자재 적재장 정비를 시작하고 해노코 해상 5개 지점에서 해적 굴착 조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방위성은 이미 굴착 조사가 끝난 19개 지점에서는 곧 매립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이시 게이치 국토교통상은 지난 27일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의 매립 승인 취소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북쪽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나가 지사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 해군이 다음 주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은 29일 성명에서 호주 해군은 중국을 포함해 영내 해군들과 정기적이고 항구 방문과 훈련을 시행해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주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중국 남부 진장항에 두 척의 호위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이 11월 2일 서울에서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핵 미사일 위협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47차 한미연례안보회의가 11월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만 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해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한때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미한 안보협의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1일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미한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공식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47차 한미연례안보회의가 11월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미사일 등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 지침도 승인할 예정입니다. 4D 작전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해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 직후 미한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SCM, 미한 안보협의회의는 지난 1968년 시작된 미한 국방장관 간의 국방 안보 분야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미한 동맹 대부분이 군사 동맹인 점을 감안했을 때 SCM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최고위급 미한 동맹의 결정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협의회나 정책 협의 뭐 차관급 회의 있고 실장급 회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국장급 회의들이 있고 그런 회의에서 협의하고 합의된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 합의를 하죠. 뭐 한미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한미 방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는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합의합니다. 실질적인 한미 동맹의 결정 협의체죠.
이번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달 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카터 장관은 방한 첫날 비무장지대 DMZ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둘째 날엔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뒤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CM 개최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엔 미한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40차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MCM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추거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북중 관계와 관련해 북한과의 정상적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주 대사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 국가관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서 세계와 잘 융합하도록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의 발언은 비핵화와 도발 자제 등 북한이 국제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대사는 최근 북한과 정치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양국의 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한국 측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또 연말까지 이산가족 만 명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내년에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부터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후유증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봉에 참석한 가족 643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봉 후 심리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의 적십자사 지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우광우 남북교류팀장입니다.
가족에 대한 뭐 그리움이라든가 가족을 만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다시는 좀 못 만나겠구나라는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오는 좀 뭐 성실감이죠. 일상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세요.
심리치료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전문 병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상봉 후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36%는 상봉 이후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응답도 8.7%였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그러나 상봉 이후 심리치료보다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과 같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심구섭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대표입니다.
상봉한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 못하고 헤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 만난다는 걸 기약 못하고 헤어졌는데 이분들을 대해서 당국에서 편지 왕리라든가 물건 보내는 걸 그런 건 구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적십자 보내담이 열리면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단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만 명의 영상편지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10분 남짓한 영상편지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어릴 적 추억과 고향 이야기 등이 담깁니다. 제작에는 남북협력기금 174만 달러가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작한 영상편지를 내년에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전달 사업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6만 6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이며 해마다 4천 명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서울에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5 세계 평화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영내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협력의 통로를 열어나가고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2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e Commission of Inquiry having established on the grounds of reasonable grounds of belief that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한 만큼 이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하나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It might constitute a panel of experts to recommend and to advise the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ited Nations.
전문가 패널이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가 전문가 패널의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즉각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DPRK.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은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와 이 같은 인권 유린이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의 특별보고관과 COI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all on all members yet again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also appreciate
이 대사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롱 르플루망 원칙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 대사는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is special rapporteur and his report constitute extreme manifestation of politicization.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보고장은 특별보고관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의 극단적인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표결은 다음 달 셋째 주에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는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대변인이 27일 BOA에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회원국들을 상대로 비공개 회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 추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유엔총회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해 채택됐던 결의안 내용은 물론 올해 추가로 파악된 북한 인도주의 상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올해도 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결핵으로 5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또 다재 내성 결핵 환자가 지난해 3,8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북한 주민 5천여 명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8일 공개한 2015 세계결핵보고서에서 이는 결핵 환자 10만 명당 20명이 사망한 것이라며 한국의 3.8명, 중국 2.8명, 일본 1.8명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필립 글레지우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결핵 환자 사망률이 비교적 높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About 5,000 people died of TB for the year 2014. And in the previous year, what we are seeing in this year's report, in the new report, is that that number was about 6,000. So the number is
북한에서 2013년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6,700여 명으로 추정됐던 것에 비해 지난해는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글레지오 연구원은 2013년의 경우 결핵 환자 완치율이 92%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1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42명으로 2013년 429명보다 다소 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지난해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이 보고한 신규 다재내성 결핵 환자는 197명으로 세계보건기구 추정치의 5%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캐린 웨이어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모든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재내성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country had all the capacity to test every TB patient for MDR, they would probably find 3,800.
웨이어 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황해북도에서 처음으로 결핵 환자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결핵 환자의 1.9%, 재발 환자의 15%가 각각 다재내성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확한 다재내성 결핵 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 전 지역에서 약재 내성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웨이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폐결핵 사망자가 지난 1990년에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패트리어트 3 미사일 34기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28일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항공기지에 패트리어3 미사일 2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일본 주요 지역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34기 배치 계획이 완료됐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치 목적은 일본 전역에서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이번 배치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총 15개 기지에 34기의 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패트리어3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층 지상방어 요격체계로 날아오는 적의 전술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레이더를 통해 1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고 매우 정밀한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3 포대는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 화력통제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동식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패트리어3는 특히 화약이 아닌 금속 산탄을 이용해 적의 탄두를 직접 맞춰 파괴시키는 히트킬 방식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뛰어난 요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7년 사이타마 현에 위치한 이루마 기지에 처음으로 패트리어3 미사일을 배치한 뒤 2008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다카하시 스기요 전략기획국 부국장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패트리어3 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해상 요격 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고 곧 이를 8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이지스 전투 시스템 2기를 일본에 15억 달러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고 이 장비가 일본의 새 유도 미사일 구축함 2척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레이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기 발사 시설 등을 통합해 다양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신 통합 무기 체계입니다. 일본은 또 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지스함 등에서 활용하는 무인 정찰기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앞으로 10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등 최대 45대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내용의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로 예고 없이 기습 공격을 가하거나 중국이 분쟁 도서를 갑자기 점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에 이어 독일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 교감을 맡고 있는 조명숙 선생님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반갑습니다. 독일 국회의원 6명이 여명학교를 다녀갔는데요. 앞서 가우크 네. 독일 대통령도 여기를 방문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독일 정치인들과 네네.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이라는 그 정당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구하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한국에 오시니까 저희를 추천을 했고, 근데 저희가 너무 좁아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꼭 오시다고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아이들이 혹 뭐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가옥 대통령님께서 워낙 이제 따뜻하게 아이들을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셔가지고 아이들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독 출신의 가우크 대통령인데요. 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네.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앉자마자 꼭 독일의 나처럼 너희들도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되거라. 또 네. 여학생들한테는 총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독일 국회의원들은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한 뒤에 한국에 와서 여맹학교에 들른 것인데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들을 수가 있었는지요? 또 아이들 반응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네. 그 대통령 아니 그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상처를 줄까봐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그거를 좀 피해 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아이들의 반응은 동독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아이들이 주로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6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 독일 정치인들의 방문 과정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셨나요?
동독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그 통일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물었고요. 또 동독 그 출신 그 의원님들께서는 통일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네, 혹시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한국에서의 그 탈북자 그 교육이라든지 처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 언급을 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 언급은 직접 안 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잘 견디라고 그리고 한국은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또 독일만큼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동서독 통일을 직접 겪은 독일 정치인들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의 네. 만남이 상당히 뜻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네네.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배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이제 적응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한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라고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압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적응을 잘 못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또 통일을 준비를 하면 통일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더 쓰임을 받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독일 정치인들을 만난 그 학생들 그 몇 네. 명이나 됐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은 5명 정도가 만났습니다.
네, 현재 여명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총 몇 명인가요?
예, 114명이고요. 예, 좀 많죠. 예.
네.
작년에는 한 70명, 80명 정도 됐는데, 그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 학생들의 수는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탈북자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면접 과정에서 왜 학교를 왔냐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어요. 예.
네, 한국에는 이제 한국의 그 교육 체계가 있는데 이 여명 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나이도 다르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예. 정도도 다 다르고 그럴 텐데요.
네, 일단 저희는 고등학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고등학교는 1, 2, 3학년 과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 안에서 북한에서 있거나 아니면 탈출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 상처 치유를 병행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적응 이전에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꿈꾸고 이런 그런 어떤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과정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네, 예, 고등학교 과정이랑 똑같고요, 3년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3년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그 탈북 청소년들은 흔히 말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고 남한에서 몰라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많이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네. 그 교육 과정에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이 아이들이 국어를 보면은 제가 이제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 북한의 어떤 브로셔 같은 체제 선전용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또 영어를 보면 영어 브로셔 같고 또 제가 한문 전공인데 한문 책을 보면 그 한문으로 쓰여진 북한의 브로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체제 중심적으로 정치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게 빠지고 남한에 왔을 때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의미하는데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네. 그런 장치는 잘 돼 있나요?
저희들은 여태 작년까지는 다 100% 이제 민간의 힘으로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통일부에서 한 40%는 지원을 받고 60%는 이제 후원을 모금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자, 교감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을 전화로 연결해 최근 이뤄진 독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여명학교 방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중국이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에서 미군 기지 건설이 재개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중국이 드디어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건 지난 1980년부터인데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고 국내외 비판 속에서도 35년간 유지했지만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많은 논란 가운데서도 30년이 넘게 유지가 됐는데 중국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 때문인데요. 한자녀 정책이 인구 증가 억제에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기대 수명은 늘면서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도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가 몇 년 전서부터 산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이번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네, 자 중국의 노동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7천만 명인데요. 올해 말을 기준으로 노동 가능 인구는 10억 명, 그리고 노동 종사 인구는 8억 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예상에 따르면요, 2020년까지 매년 155만 명의 노동 인구가 줄고 또 2020년 이후에는 매년 790만 명,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매년 835만 명의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도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전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요.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인구가 준다는 것은 노년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인구 감소 문제도 있겠고, 또 그동안 산하정책, 그 산하제한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입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산하제한정책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강제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임신 후반기 여성도 중절 수술을 받도록 강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많았습니다. 또한 부유층은 법망을 피해서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고라도 여러 자녀를 두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부모들이 자녀 한 명만 가지고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졌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높은 교육률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떻든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중국 지도부가 두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노동인구 감소나 인구 고령화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상으로는 큰 변화지만 실제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그동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이미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기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요. 또 한자녀 가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됐다고 해서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는 이미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 여성의 출산율은 1.66명입니다. 이는 한국의 1.3명, 그리고 일본의 1.41명보다는 다소 높지만요. 미국의 1.88명, 북한의 2명보다는 낮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출산율은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기 전 1970년대 후반에는 3명에 육박했지만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중국 오중전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이죠. 조선족 출신 인사가 중앙위원이 됐다고요?
네, 29일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 즉 오중전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소수민족인 조선족 출신이라는 약점을 딛고 중앙위원회 선출된 인사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린성 정법위원회 김진길 석입니다.
네, 자, 김진길 위원,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요.
네, 김진길 위원은 올해 56살인데요. 지린성, 그러니까 길림성 정법위원회 서기를 지냈습니다. 이날 다른 소수민족 출신 후보위원 2명과 함께 중앙위원으로 전격적으로 선출됐는데요. 김 위원은 그동안 지린성과 연변 자치주로에서 주로 활동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격 발탁됐습니다.
네, 자, 발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발탁된 김진길 위원은 지린성 연변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왕칭현에서 중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지린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또 정법위원회 서기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이고 세심한 일처리로 중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 소식인데요. 국제회의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29일부터 이틀간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요. 이튿날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특히 처음으로 이란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에서 이란을 배제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을 포함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고요?
네, 케리 장관이 4개국 비공개 회의에 앞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4년 반 동안 계속되어 온 내전을 끝내기 위해 가장 유망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진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 기다린다고 될 일도 아니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맞았던 정치적 기회 중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이 이런 기대감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국제적으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미국 등 서방국 또 아랍 국가들과 함께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도 참석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서로 상충되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시리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이를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즉 ISIL 등이 세력을 넓히면서 어떻게든 시리아의 분열을 동합할 정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감정이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서방의 지지를 받아온 시리아 내 반정부 세력도 배제됐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왔고요. 아사드 정권은 이들을 테러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 국제회에서는 이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서방국, 러시아와 이란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네. 자, 과연 이번 국제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미국은 이런 그 외교적 노력도 하면서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군사적 공세도 강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시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공습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ISIL 대응하는 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도 이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시리아 북부에서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또 ISIL의 근거지인 라카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서 ISIL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ISIL의 세력을 더욱 신속하게 약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분명히 했다고 밝혔는데요. 캐리 장관은 이어서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리아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국민 20명 중 1명은 내전으로 죽거나 다쳤으며 5명 중 1명은 난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앞서 그 카터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ISIL을 겨냥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미군이 지상군을 파병할 가능성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 백악관이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ISIL을 겨냥해서 과거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지상작전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앞선 발언도 기회가 있을 때 현재 협력 세력과 함께 제한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공습과 현지 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분명한 ISIL 목표물을 확보했을 때는 미군 특수부대가 현지 병력과 공조해서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일본에서 미군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일본 정부가 기지 건설을 재개했다고요?
네, 기지가 건설되는 것은 일본 남단의 오키나와 현인데요. 후텐마의 미군 비행장을 해놓고 해안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9일 이전 예정지에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서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죠?
네,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오가나 타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가 전임 지사가 승인했던 매립 공사 허가를 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시 게이치 국토교통상이 지난 27일 오나가 지사의 승인 취소를 다시 효력 정지시키면서 공사 재개가 예고됐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후텐마 기지는 지난 1945년에 세워졌는데요. 당초에는 상당히 한적한 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인구 밀집 지역 한가운데 활주로가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소음이나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요. 또 미군 범죄 관련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미국과 협의해 기지 이전을 추진했는데요. 처음에는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했지만 결국 현내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에 해놓고 이전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후텐마 주민들은 하루빨리 기지가 이전되기를 원하지만 정반대로 해놓고 주변 주민들은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네, 자 기지 이전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어디로 이전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날도 역시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놓고 예정지와 인접한 나고시 미군 기지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다시 반입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자재를 실은 트럭의 기지 진입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빚어졌고요. 또 체포된 주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나와 오키나와 현 지사는 정부가 건설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토교통상의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나와 지사는 지사로 당선될 당시 미군 기지 현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8도, 남포는 최저 3도에서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신해주는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4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11도, 장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도, 최고 10도, 선봉도 최저 영하 2도, 최고 9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과 러시아와 회담한 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도 참석합니다. 29일 열리는 국제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30일 확대 회담에 참석합니다. 시리아 정부나 반군단체들은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9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크루츠 장관은 어려운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가 한 편에 있고 러시아와 이란이 다른 편에 있다며 각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주 출신의 폴 라이언 의원이 29일 하원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 투표에서 총 435표 중 236표 찬성으로 라이언 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184표를 얻었습니다. 45살의 라이언 의원은 17년간 하원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이번에 제54대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그는 의장직 수락 연설에서 하원은 망가졌다며 의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9일 오키나와 현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예정지에 가설 자재 적재장 정비를 시작하고 해노코 해상 5개 지점에서 해저 굴착 조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방위성은 이미 굴착 조사가 끝난 19개 지점에서는 곧 매립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이시게이치 국토교통상은 지난 27일 오나가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의 매립 승인 취소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북쪽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나가 지사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지도부가 35년간 고수해온 한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29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두자녀 정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며 인구 증가를 억제했지만 현재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의 노동인구는 9억 1,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0만 명이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억 1,2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초에도 부부 가운데 독자가 있으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 해군이 다음 주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은 29일 성명에서 호주 해군은 중국을 포함해 영내 해군들과 정기적으로 항구 방문과 훈련을 시행해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주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서 중국 남부 진장항에 두 척의 호위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무역로인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시 주석이 베트남에 이어서 싱가포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